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구글, 넷플릭스, 블리자드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넘나들며 남들이 안전한 중심을 찾을 때 기꺼이 불안한 경계에 서기를 선택한 분입니다. 백영재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류학자 경영인으로 유명하신 우리 백영재 박사님께서 이 경계인이라는 책을 내서 이번에 특별하게 초대해 봤는데요. 한 우물을 봐라. 라는 이 조언 이제 틀린 말입니까?
답부터 얘기하면 이제는 틀린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15년을 세바시바 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전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한 우물만 파서 닫혀 있는 전문가는 안 된다는 거죠.
닫혀 있는 전문가는
그렇죠.
아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첫 번째 책 그 빅데이터라는 책에서
맞아요.
거기서 제가 이러한 인재상을 파이자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재라고 파이 원주율
하는 파이.
파이. 예. 네. 그럼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다리가 두 개.
그래서 다리가 결국은 우물이라고 보시면 어허. 되죠. 그래서 다양한 우물을 파면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아, 이게 우물 있고 그걸 네. 연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차이자형 인간.
한 사례를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커리어를 갖는 와중에 부동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1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에서 한 마지막에 졸업 시험이 있어요.
아, 졸업 시험이.
네, 졸업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테이크 홈 이그잼이라고 해서 집으로 시험 문제를 가져가서 방에 처박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책도 봐도 되고 다 이 봐도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자기가 찾아오는 건데 세 가지 분야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켓 리서치, 두 번째 파이낸스, 세 번째 디자인. 세 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 푼 결과가 하나라도 페일하는 너무나 이거는 저열한 수준이어서 통과 못 시키겠다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페일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사실은 전체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전문가예요. 그럼 파이낸스는 잘 알겠죠.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쓸 때 제가 좋은 피드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인데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그렇죠.
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디자인도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를 쓸 때 내가 디자이너처럼 100을 알지는 못해도 내가 85 정도 알면 그 디자이너한테 저는 여기에 파킹랏이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디자인은 8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디자인을 좀 깎고 여기를 좀 넓히면 파킹이 100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라는 피드백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프로젝트 매니지를 할 때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야가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는 요 세 분야를 다 어느 정도는 해야 졸업을 시키는 거죠.
하나 질문이 생기긴 하는데 네. 인류학 박사시잖아요.
네. 왜 부동산을 했나?
근데 왜 갑자기 또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으로 1년을 또 공부하셨는지.
사실 그때는 제가 CJ 그룹에서 일할 때였었는데요. CJ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공장들이 그때는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었는데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의 콘텐츠를 CJ가 갖고 있거든요. 극장도 갖고 있고
그렇지.
식당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어번 엔터테인먼트 컴플렉스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리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하면 보내줄게 해가지고 CJ에서 보내주신 거죠.
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일대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네.
재밌는 건 게임도 안 하는데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이사도 하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필립 필립 모리스 코리아 네. 대표도 네.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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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도 계시고 네. 또 넷플릭스에서는 또 자막도 만드시는 일도 하고 이 우리 백영재 박사님은 정말 다재다능한 파이형인지 그렇게 사시니까 어떠실까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린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왜
옛날에 피곤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환우물을 팔려면 사실은 한 85까지는 막 재밌게 갈 수 있어도 85에서 100까지 가려면 엄청난 지난한 노력이
막 깊게 파고 있는데 네. 그 우물이 막히는 순간
그러니까 갑자기
그 기어 올라서 다른 우물 파기도 힘들어.
맞아요.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서 네. 이제 우리는 좀 여러 우물을 그렇죠. 파고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 경계인이란 네. 새로운 책을 내신 백영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정답의 시대가 갔다. 네네. 그죠? 그리고 관점의 시대가 왔다고 하셨는데요. 저자님이 정의한 이 경계인, 이 경계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경계인이라는 개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문화나 사회 집단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회학적인 개념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로버트 이파크라는 사회학자가 이민 생활을 연구를 하면서 그 이민자들을 보면서 경계인이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약간 그 개념을 커리어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원래 마지널 맨.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 마지널 맨. 그런데 네. 커리어로 가져와서 한 사람의 커리어 경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산업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넘나들었던 사람 또는 한 산업군에 있었더라도 다양한 직무를 넘나들었던 분들 왜냐하면 대기업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파이낸스만 30년 HR만 30년 이런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과거에는
그쵸, 과거에.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다양한 부서를 다니면서 그 한 직장 안에서도 경계를 넘나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을 33명을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핵심 역량이 뭔지 찾아낸 게 이제 경계인이라는 책입니다.
전작의 용어를 빌리자면 thick data죠.
네, 그렇죠.
그렇죠. thick data를 통해서
맞습니다.
정리한 책.
맞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본다.
예.
라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은 왜 남들보다 먼저 보고 예. 그리고 반대로 중심에 오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좀 놓치기 쉬운지.
네, 좋은 맞습니다. 질문인데요. 사실 주류의 그 깊이 들어가서 중간에 있다 보면 경계로 가는 게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동선 박사님의 비유를 들자면 파티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중간에서 호스팅을 하고 있는데 저쪽 옆으로 나가는 문으로 가려면 그 사람들을 비집고 가야 돼요. 나한테는 훨씬 더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은 내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경계에서 조금만 열린 문으로 보면 다음 옆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한 발만 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뭘 놓치기 쉽나. 중간에 있게 되면 과거의 성공 경험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걸 계속하면 나는 계속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뇌과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무엇보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성공 경험을 언러닝하는 탈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번 성공 경험을 했으면 뇌에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골이 이렇게 생기면서 내가 이걸 경험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성공했어. 그러면 뇌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답습하는군요. 네.
그래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휴먼 네이처인 것 같아요. 네. 네. 효율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대기업도 보면은 그렇죠. 기업들 그 하는 비즈니스가 많으시잖아요. 주 비즈니스에 계셨던 분들이 성공한 다음에 계열사 대표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저지르시는 게 내가 성공했던 경험 그대로 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계열사로 가서.
네. 예를 들면 그 전자 사업에 IT 산업에 있다가 음식 레스토랑 사업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쪽 비즈니스에서 전자 쪽에서 성공했던 경험 방식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내가 성공했던 그 방식을 타락습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예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노력이나 뭐 어떤 뭐 수고 없이 경계로 가는 순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리고 그 방식을 그 계열사가서 고집하게 되면 그 계열사의 직원들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그 박사님도 사실은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해서 네. 예일대라는 더 글로벌한 대학에 갔을 때 예일대 가서 충격을 이렇게 받았다고
맞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석사 박사가 합쳐져 있는 그 과정을 들어갔는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리포트를 쓰는데 첫 번째 숙제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잘하셨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딱 냈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교수님이 그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주시거든요. 근데 딱 두 줄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Great summary. Uh-huh. But what is your opinion? Uh-huh. 요약은 너무 잘했는데
Great summary.
네 의견은 뭐야?
네 생각은 뭐야?
아니 뭐 요약은 잘했는데 내가 요약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의견이 뭐야를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네? 라는 코멘트를 하신 거예요. 거의 돌멩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러 박사 과정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인류학을 했던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아, 정치학 하다 오고.
아, 학부에서는 네. 다른 네. 항목을
종교학 하다 오고. 어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있다가 어느 기회에 갑자기 인류학을 알게 됐는데 사랑에 빠져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은 학부를 인류학을 하지도 않았고 인류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책들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어떻게 박사 과정을 들어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자식들 내가 더 내가 좀 원래 인류학인데 나는
저는 4년을 공부하고 갔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1년이 딱 지나니까 그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는 걸 보는데 같은 책을 읽었는데 저는 써머리 요약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만 있고 그 친구들은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자기 생각을 하는구나. 네.
또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저 친구들은 저도 인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진짜 인류학을 사랑해서 온 친구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럼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예일에 갈 때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넌 뭘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게 한 40년 전입니까?
네.
대략?
그렇죠.
지금도 달라진 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의사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그래도 내가 덜 싫어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들 다 싫어하는 빼기 시작했어요.
빼기 전략.
네, 빼기 전략. 그랬더니 4개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음식. 저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보는 거. 저는 시각적인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테크. 네, 저는 인류학자 치고는 되게 테키해요. 테크놀로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람 만나는 거. 그거는 뭐 인류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만나니까 그렇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를 찾은 다음에 제가 약간 일종의 아마추어적인 덕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제 커리어를 쌓는데 약간 연결고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인류학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그 경영자로서 이제 변신해 오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분야가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뭐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경제인으로 사는 건 참 많이 불편합니다.
피곤하네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불편하냐면 새로운 분야를 가면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배울 걸리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도 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얘기한 일종의 이중 몰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 이중 몰입. 네.
제가 이중 잘하는 거는 계속 당연히 하면서 아하. 제가 못하는 거, 제 새로운 산업군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밤에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 이중 몰입이라는 게 좀 말이 되는 듯하면서도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그 농구에서 전략이 네.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공격과 수비. 아. 그런 느낌이에요. 잘하는 건 계속 잘하도록 몰입하고 못하는 거는 또 맞아요. 계속 배우고 몰입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힘드네요. 네,
힘들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새로운 분야에 1년. 대해서 아는데.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어느 정도 아,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약간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잘했던 거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요거 옛날에 이런 거를 내가 이전에 했었는데 여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네.
그러한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작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보는 거죠.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다 보면 여기서 약간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자신감도.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재미와 자신감이
그렇죠.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불편함이 한 1년, 2년 되면서 내가 연결해보기 시작하면 그게 호기심하고 자신감으로 바뀌고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조금 더 큰 시도를 하게 되는 발판이 되면서 성장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경제인으로 사는 게 피곤하다고는 하시지만 네. 어떤 재미와 성취가 더 큰 거네요.
뒤쪽엔 있죠. 하면. 그런 노력을 처음 할 땐 되게 힘든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점점 빨라집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은 지금은 이번 직장 마지막에 옮겼을 때는 파악하는데 한 두세 달밖에 안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경계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생겼고.
그렇죠. 자주 넘어가는.
자주 넘어가는. 경계인의 특성. 네. 경계인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이 프레임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마진. 그 대입되는 각 네. 스펠에 대입되는 다섯 가지 힘을 네. 한번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M. 네. 그죠? 메타코그니션. 네. 메타인지인가요?
메타인지죠. 저희가 모르는 걸 아는 척 숨기는 건 정말로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이제 제 지인분들은 저도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렇죠. 많아요. 강의하시는데 바로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확인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학생들이.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당황하죠.
뭐 당연하죠.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세상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른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한가? 몇 가지.
이거 감췄잖아요, 원래. 네, 예전 그렇죠. 이전 시대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척, 그죠? 내가 아는 척을 했어야 됐고 내가 전문가라는 걸 보여줬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전 전문가가 거의 1초 만에 답을 주는 챗GPT와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른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장점은 몇 가지인가 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틀린 정답을 그 고집하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아, 그렇죠. 나중에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초보자의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탈학습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언러닝이라고.
그렇죠.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사람 간의 관계와 연결이 되는데요. 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식 그리고 AI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 아는 사람이 도움을 주기가 싫어요.
맞아.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게
약간 이것도 겸손의 그렇죠. 매력이 작동하는
맞습니다. 내 걸 내려놓은 사람한테는 왠지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나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또 그런 지식들이 많은 노하우가 쌓인 지식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20년을 고생했는데 나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2분 안에 받아먹는 거죠.
받아먹는 거지.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건 용기거든요.
메타인지 M. 네. 그죠?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한 서른 명이 넘는 분 네네. 넘는 경계인들을 인터뷰했는데 이 메타인지 네. 파트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범죄도시 4의 허명행 감독을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허명행 감독님이 지금 범죄도시 5를 찍고 계신데요.
4도 천만을 넘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스턴트맨으로 출발하면 맞아요. 사실은 거의 마지막이 무술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두원 감독님.
네, 그렇죠. 정두원 감독님이 멘토셨어요.
그죠. 그 무술 네. 스승이지, 스승.
그렇죠. 스승이죠.
근데 이분은 영화 감독으로 네. 하셨어요?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허명현 감독님이 보여준 그 자기 객관화의 핵심은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스턴트맨 감독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관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턴트맨 출신으로 무술 감독 게 사실 최고봉까지 올랐기 때문에 연출이 됐을 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액션 탐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있었어요. 나는 액션을 잘하니까 그걸 많이 살려야지. 그런데 이분은 그 포인트에서 언러닝을 하고 탈학습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감독이고 그러면 감독이 잘해야 되는 건 액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영화의 서사, 인물의 맥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했던 맞아요. 걸 잠시 내려놓고 연출가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탈학습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천만 감독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아무나 천만 감독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럼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합니다.
다음은 이제 M 했으니까 A입니다. 네. Marginal에서 A, Adaptability라고 이제 쓰셨는데
네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Relearning보다 기존의 성공 방식을 버리는 Unlearning이 더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익숙한 성공 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익숙한 성공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그 성공 방식이 저한테는 효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손이 비어야 새로운 무기를 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나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배경재 박사님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버리는데 가장 오래 걸리셨나요? 버릴 게 많으셨던 분 같은데 계속 버려야 되죠.
제일 어려웠던 거는 첫 번째 버릴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를 하고 컨설팅으로 갔잖아요. 경영 컨설팅으로. 박사 과정은 보통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7년 동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도 아니라 그 네, 하나로?
하나의 토픽을. 그러면 바닥부터 계속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일종의 귀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컨설팅은 반대로 가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풀어요. 예를 들면 가설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 업계에서는 Day One Hypothesis, 첫 번째 날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정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설을 정해놓고 그냥 그게 맞는지 아닌지 데이터를 보고 아니면 빨리 버리고 맞으면 그걸 더 깊이 파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에 저는 이제 막 가가지고
귀납적 훈련을 받는데
고객들 만나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이제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막 파트너랑 팀장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갑자기 제가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백 박사.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가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답을 물어봐. 어떻게 내가 답을 알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방식이 컨설팅에서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그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제 생각에 적어도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Adaptability에서는 네. 또 경계인으로 김희재 대표님 네. 사실 과거에 작가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원래 실미도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지금 세대는 좀 모를 수 있지만 네, 네. 저희 세대 우리 세대는 실미도라는 거의
천만 영화의 첫 번째였을
거예요. 제가 네. 기억하기에도 네. 천만을 만들어낸 영화의 그 시나리오 작가.
그렇죠. 그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나중에 다른 분야로 넘어가시면서
원래 시나리오 작가 이전에
만화.
그렇죠.
만화 작가.
네, 만화 작가.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펀지처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량이 쌓이신 거고 틀릴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두려움에서 약간 벗어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서 틀렸을 때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그 시나리오 작가 하시다가 이제 스토리 기업을 만드셨고
맞습니다.
브랜딩 쪽으로 가셨다가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작가, 네. 스윙 데이지의 작가.
그렇죠. 네. 경계를 넘나드시는 거죠.
자, 다음은 R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표현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할리우드 영화에서 절벽을 막 뛰어넘어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실패하면 죽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네.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했던 33 분의 경계인 분들의 리스크 테이킹을 보면 사실은 내 삶이 굳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는 거.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아, 그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
그렇죠. 무모한 올인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가만히 서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적응하고 빨리 변하고 해야 되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의 대표적인 경계인 사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소고기 브랜드잖아요. 소고기의 변준원 대표님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하셨는지요?
이분은 사실은 컨설팅을 하시다가 설로인이라는 그 고기를 패키징 해가지고 파시는 이 일을 하시고 잘 되고 있는데
예,
처음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왔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나한테 바닥은 어딘가 그거를 숫자하고 바닥으로 현실화 시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망하면 끝이야 라는 되게 애매한 표현으로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300만 원 들었고 그거에 쏟은 노력이 3개월인데 실패하면 내가 300만 원을 잃어버리고 3개월 뒤처지는 건데 그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 라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렇구나.
거죠.
이 리스크 테이킹의 진짜 의미는 그 리스크를 측정해서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보고 그치.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아, 요 정도 잃어버리는 거네. 그럼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아?
그러네.
그런데 해봤는데 완전히 비즈니스가 무너져요. 그럼 하면 안 되겠죠.
계산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면
그렇죠.
도전해본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운동하면 머슬이 점점 커지듯이 자꾸 해보다 보면 그 강도와 정도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다음은 철자가 그동안은 하나씩이었는데 이번에는 MERG에서 GI
네.
두 개가 되는 Generative Innovation이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제일 좀 어려운 용어긴 하네요.
네, 네.
이게 생성적 창의성,
네.
뭐 생성적 혁신 뭐 이렇게 네. 버질 아블로라는 사람이 3%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야기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이분이 뭐 어떤 법칙. 분이냐면 오프 화이트라는 그런 엄청나게 MG 제너레이션에서 파퓰러한 그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고요. 루이비통에서 최초로 흑인으로 그 디자인 리드가 됐던 분이에요. 3%의 법칙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혁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치.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기존에 잘하던 거 97%에 3%만 비틀면 된다.
3%의 새로움을 네. 가미하면 된다.
예. 나이키를 디자인했을 때 나이키 디자인은 많이 유지가 되는데 거기에 나이키 에어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에어라고 거기다 글씨를 쓴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밑창.
네. 밑창
밑부분,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는. 거기에 에어라고 쓰면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아, 그 디자인을 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그걸 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한 거는 사실 3% 바꾼 거라는 거죠. 뭐 신발의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신발을 만드는 방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바뀐 거죠. 사실은 제가 과거 했던 경험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연결을 할 때 많은 분들은 막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원래 알고 있던 경험들, 있던 경험들의 네. 3%의 새로움을 넣는 네, 그렇죠. 방식. 네. 마지막은 이제 N, 그죠? 이거는 novelty seeking이라고 했습니다. 노벨티가 이게 이제 뭐 호기심,
새로움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건데 예. 내가 궤도에 어느 정도는 있으면서 작은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본다든지 주말에 내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하는데 나의 생각을 한번 던져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작은 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작은 시도들을 되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거는 큰 걸 한 번 한다고 생기지 않잖아요. 작은 거를 매일매일 했을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 호기심을 잃지 않는 일종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호기심 근육, 네. 노벨티 시킹.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노성산 대표님이란 분이 계셔요.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에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가 팀사운드를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서 매스게임을 하는 걸 보고 이 조직에 있다가는 나는 그 픽셀의 하나로 머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사직서를 바로 낸 사람.
나는 픽셀이 되기 싫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쪽에서 유튜브를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리는지 이런 작업도 하셨고 지금 이제 컬트업이라는 본인의 회사를 하시면서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신 게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0에서 85까지 100이라고 봤을 때 올라가는 데가 도파민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가 제일 재밌다.
0이었는데 85까지. 85 수준까지 올라가는 네. 재밌는 구간.
네. 그리고 그 구간은 단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85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제가 아까 부동산 개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야의 핵심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85에서 100까지 가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죠.
이게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다.
그걸 우리는 대성공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카 FSD를 하면서 마지막 1%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모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그게 지금까지 85까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구간이 되면 이제는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정도 되면 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분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이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죠.
이 들어보니까 네. 이 경계인의 다섯 가지 특성이라는 게 네. 우리가 뭐 사실은 무슨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뭐 해라
네.
그거 보면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되게 어렵거나 좀 뭐 현실적으로는 좀 네. 뭐 효용이 없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리스크도 우리가 감당할 걸로
맞습니다.
호기심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조금만 결심하고 한 스텝 하면 바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되게 소중하네요. 네. 우리도 경계인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아까 얘기했던 거 오기 전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AI는 호기심 있을까?
AI는
호기심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요거는 걔가 답을 준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제가 AI도 호기심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제미나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AI에게는 진짜 호기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AI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이 짜놓은 수학적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이 연출하는 착시일 뿐입니다. 라고
없습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또 메타인지가 아주 강하네. 자기를 잘하네 AI가.
정답은 잘 알아요.
우리가 나은 건 AI가 없는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아까 우리 그 병재 박사님 예일대 들어가는 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이 네. 호기심을 없애버리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뭐 비유지만 대치동 키즈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상당히 도발적인 소제목이 네. 이제 이 책 안에 있는데 AI 시대에 이들이 이 아이들이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해를 안 하시도록 맞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 교육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정말로 빠르게 지식을 쌓고 그 쌓은 지식 안에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능력은 이제 AI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만 잘 맞히는 아이들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답의 가격이 이제 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경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메가 트렌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다. 이제 그게 메가 트렌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옛날에 그렇게 교육받던 친구들이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가가지고 졸업하고 잡을 잡는데 이번에 잡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견디는 내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교육의 핵심은 실패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 내성이 없는 거죠.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자녀를 대치동 키즈가 아니라 네네. 경계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네.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의 일과에 20%의 빈칸을 허락하라.
예를 들면 구글이 20% 룰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엔지니어들이 되게 중요한 조직인데 엔지니어들한테 20%는 네가 일주일에 5일 일하면 그중에 하루는 네 프로젝트를 해라.
뭘 하든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나온 게 지메일이에요. 20% 룰로 나온 게 지메일.
그 아이디어를 한 게 지메일이구나.
이 이메일이 너무 복잡한데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 20% 시간에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너의 정식 업무 외에 뭐 사이드 잡 혹은 딴 짓을 해.
그렇죠.
해서 태어난 게 구글 맞습니다. 메일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제 생각에는 학원도 없고 숙제도 없고 그 다음에 부모 지시도 없는 완전히 멍 때리는 시간, 심심한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그런 거를 허락하기
절대 허락하지 않죠. 버스에서 5분 동안 버스 타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그 시간에도 뭔가를 하길 원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멍 때리다 보면 난 다음 뭐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호기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딴짓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악동 뮤지션인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네. 악뮤.
네. 악뮤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이 친구들이 악기도 잘 다루지만 이 그 가사를 쓰는 걸 보면
가사도 아주
우와 진짜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한 걸 보면 몽골에서
선교사 잘하잖아요. 네.
몽골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너네 학교 안 가도 돼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그 몽골 그러니까 평야에서 멍 때리고 있었구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버님이 쓰시던 오래된 기타가 하나 있었죠. 그걸 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해보기 시작했고 왜냐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러면서 음악을 하기 시작하고 가사도 써봐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사설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한 창의력은 결국은 엄청나게 지루한 그 멍 때리는 시간에서 나온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답이 없는 공간에서 내가 호기심을 기르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나만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네 라는 자기의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뭐 모르겠어 고3 수험생은 아니더라도 네. 중학생 자녀는 학원 보내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목동이거든요.
목동도 네, 마찬가지.
목동 키즈들 뭐 학원 다니라고 바쁜데 진짜 야 좋아 80%는 엄마가 보내는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네. 그러나 20% 하루만은 네가 하고 싶은 거야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아.
엄청
뭔가 좋아하죠. 뭔가 태어날 것 같아. 네. 자 아이도 아이지만 또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네. 이제 직장인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그 풀스택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쓰셨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떤 뭐랄까 직장 문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실패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실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 회사들인 경우에는 실패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 스페이스X죠 사실은.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충분히 혁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라는 거를 오너가 CEO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글이 옛날에 내부에서 팀이 작동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를 해서 다섯 가지인가 찾았는데 첫 번째가 사이클로지컬 세이프티예요.
아, 심리적 안정. 네.
그래서 내 팀장은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실패를 하도록 놔두는 팀장이다라는 그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탑다운으로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대화를 어떻게 바텀업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리더. 부대표님이 세바시의 팀원들한테 이 정도는 실패해도 돼.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서 바닥이 뭔지를 보여주시면 직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경계인이 좋다고 하지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는 그게 맞나? 뭐 이런 이렇게 느끼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파편화된 경험을 나만의 경쟁력으로 묶으려면 좀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현실적으로 제가 이건 실제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본인의 과거 했던 경험들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꼭 이거를 이력서를 쓴다 또는 레즈메를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했던 걸 다 적어보면서 내가 잘했던 거, 실패했던 거를 하다 보면 일종의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패턴이 보여요. 아 이런 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네.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도 잘 못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종의 메타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써보는 게 되게
그런 걸 잘 안 해, 근데.
아, 귀찮잖아요.
귀찮아요. 해본 거를 써본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그거를 내가 일기 쓰듯이 그냥 쭉 적어보는 거죠. 디테일들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뭐가 뭘 재밌어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단초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있는 분야에서 3%만 틀어보는 거예요.
아까. 3%의
법칙. 약간 들어보는 거죠. 음흠.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는 거죠. 해도 별 지장 없는.
그러네. 이 경계인의 전략이네.
아, 그럼요.
경계인 전략.
경계인 전략이죠. 그래가지고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게 하나 둘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재밌어진다. 그런데 단 제가 좀 미리 우려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있는 33명의 경계인의 사례를 정답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 또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찾을 때
정답을
찾아요.
자, 저 경계인의 정답이 있어.
세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사례는 저한테 제가 경계를 넘으면서 저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지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참조문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꼭 더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해 불안했던 여러분의 그 불편함이 실은 AI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 오늘 백 박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내가 가진 흩어진 경험들을 어떻게 나만의 독보적인 지도로 엮어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이 이 책 경계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다른 벽처럼 느껴진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벽을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문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아닌 나만의 관점을 세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 경계인이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